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0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큰 걸 물어보았나요? 저는 사실 매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밤 죽은 듯이 자다가 아침에 다시 부활을 경험합니다. 자주 반복되니까 내일도 일어나겠거니 생각하고 내일 계획을 세우는 거지만 사실 이게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지 못 일어나면 어쩔 거예요. 사실 잠들기 어려운 분도 있으시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자본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머리를 대면 10초 안에 그냥 코를 곤대요. 제가 집사람이 하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싶었더니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잤어요. 어디 이제 수련회를 가서 외박을 했는데 같이 잔 룸메이트가 그러시더라고. 주무세요, 주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그럼 먼저 잡니다. 그러더니 10초 만에 코를 골더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한 가지 또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잠에 들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전혀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죠. 죽은 자와 방불한 것처럼 이제 자고 있는 거죠. 전신 마취 수술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수면 내시경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고 사실 마취했다가 못 깨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깨어나니까 감사한 거고 그런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자는 것만도 죽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한다면 실제로 죽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런 이제 고민을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잠들었다가 한바탕 꿈을 꾸고 눈을 떠보니 하나님 앞이네, 이런 것이 성도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미지인 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잘 죽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성도의 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 거듭나게 되면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성화는 결국 영화에 이르러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 죽음이 성화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드디어 이제 이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많이 예언하시고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영화의 단계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 그 모든 흐릿한 것이 다 이해되고 새롭게 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긴 본문의 짧은 부분만 읽었지만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성경에 꼭 필요해서 집어넣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인지,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님의 그런 복된 음성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인 남매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집은 어디에 있었나요?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죠.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찾아가셨던 겟세마네라는 그 기도의 정원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는데 그 감람산 동쪽 비탈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통해서 또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기도하러 나오시고 베다니를 가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가셨던 그 루트 속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나사로 남매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사역과 치유사역을 하셨을 때 아마 큰 깨달음과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서포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나사로가 오빠가 가장이 되고 남매들과 함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제 베다니의 동네에 오시고 자기 집에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편하게 머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썩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썩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구와 함께 숙박을 함께 하면서 자기 집에 마음껏 머물게 하는 것은 많은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그렇게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또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한 그런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이렇게 누워서 막 뒹구실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집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시죠? 네, 그런 친구 있으시면 참 좋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런 우정의 영성이죠. 그런 우정의 영성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의 관계, 학교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먼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더 중요하게 가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모임이든 또 어떤 그룹이든 어떤 만남이든 그것이 어떤 가족 관계 같은 하나님의 큰 가족 속에 우리가 있고 또 모일 때마다 가족 관계 같은 그런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런 우정의 관계, 우정의 영성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이고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도, 내가 슬퍼도, 내가 위기에 있어도, 내가 힘들어도 그 언제라도 기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친구 같은 관계, 그런 가족 같은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나사로 남매가 그런 관계까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매우 심각한 병이 발병된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자들의 병을 다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군대 귀신도 다 쫓아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 가장 최측근인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절친인 나사로만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생생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서포트하고 그렇게 잘 지내더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나사로에게 무슨 숨겨진 죄가 있는가?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나사로가 아픈 것은 몰랐을까? 아니 그 병을 미리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할 수 없었는가? 막 그런 의문이 막 일어나죠. 이런 친구의 목숨이 아주 경각에 달린 이런 위기의 상황에 친하다고 하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가족들도 의문이 들고 주위에 오히려 이럴 때는 이웃 사람들이 더 그렇죠. 막 웅성웅성 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서 꽤 좀 떨어진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뭐 연락하고 하면 되겠지만 뭐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사로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전가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급박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억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듣게 되셨는데 곧바로 급히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신다면서요. 미리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아신다면서요. 왜 내가 제일 필요할 때 곁에 계시지 않고 또 불렀는데도 왜 이틀이나 더 허비하시고 왜 지체하셨나요?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천히 일부러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나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심각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사로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원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일으키시겠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전체를 보시면 나사로는 한마디의 대사도 없습니다.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말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의 어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정말 혼돈스럽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당황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조금 더 수동적이고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르다의 행동과 대사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 모습을 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병을 앓던 나사로가 마침내 죽게 되었고 예수님은 며칠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헷갈렸어요. 죽은 지 4일인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인가. 성경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고 그랬는데 또 죽은 지 4일이라고도 하니까 죽은 날 바로 장사를 지낸 건지 며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 일단 4일은 넘었어요. 예수님 혹시 그런 거 따질까 봐 이틀 더 여유 있게 하셔서 4일을 넘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의 민간의 전승 가운데 3일 동안은 이 영혼이 주위에 떠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4일을 넘기셨어요.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인근 베다니 지역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때 위문을 받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 하는 얘기를 마르다가 들었어요. 마르다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어디까지 달려나가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직 동네 입구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네 바깥에 계신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르다는 일어나서 신발 신을 틈도 거의 없이 동네 밖, 동구 밖까지 달려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병을 고쳐주셨어야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원망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르다 이 발언은 오빠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지만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 하는 믿음을, 그런 고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급하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으로 자기의 이 고백을, 믿음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직접 살리시는 특별한 그런 세리머니를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메시아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요절이 될 텐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좀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의 선언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을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에고 에이미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7번의 에고 에이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런 7번의 에고 에이미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가족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생토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그 지역에서 교회를 돌보면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막 순교하고 마태복음 쓰고 막 베드로는 마가 데리고 마가복음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한은 조용히 집거야 해서 어머니를 섬기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제자들 다 순교한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이제 요한복음 쓰고 계시록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순교는 참아 못하고 살아있는 순교자로 밧모섬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지막 노년에 90세 이상 지내면서 그 서신서들, 복음서들, 계시록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특별한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많은 표현들 가운데 굳이 7개를 고른 목적이 뭘까요? 7개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뭐 너무 많으면 또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려울까 봐 7개만 가려 뽑은 거예요. 7개만 다 뽑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자기 선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르다가 직접 들은 거예요.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다섯 번째 에고 에이미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직접 들으면서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오해와 또 마르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또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마르다는 좀 까칠한 여자였어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좀 까칠하고 좀 예의 없고 속된 말로 조금 싸가지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오늘 가이드라인에 보는 그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아시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마르다의 장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좀 적극적이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틀리지만 또 말해보고 그게 또 수정되고 다시 고백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대사도 나오고, 베드로 좀 닮았잖아요. 그냥 얘기하고 막 믿는다 그러고 바닷물 한번 걸어보겠다 그러고 빠지고 구해달라 그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 감동도 받고 또 웃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춰볼 수도 있고,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지도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과 눈빛 교환만 했으면 우리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눈빛 교환, 눈빛 교환 뭐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겠어요? 영상을 보여줄 수도 없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함께 뭐 이렇게 뭐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뭔가 하여튼 뭐 고백도 하고 질문도 해야지 뭐 예스를 하든 뭐 웨이트를 하든 어쨌든 간에 역사가 벌어지고 다 그렇게 가정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또 질문하고 또 다시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성숙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또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옆에서 또 한마디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덤 문을 그나마 막아두었는데 그것까지 열면 냄새가 또 좀 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방금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마르다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고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나 이렇게 우리가 마르다를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질문도 못했을지 몰라요. 예? 그 질문하고 충분히 깨닫는 거는 성령님 오신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좌충우돌하지만 막 듣고 막 또 말해보고 애가 막 이제 막 걸음마 해가지고 엎어졌다 일어났다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 지적하는 건 되게 쉬운데 우리 속된 말로 지 해보라 그래. 못한다니까요. 지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쉽게 누구를 얘기하기보다 이 장면을 그냥 보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네. 마르다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가 뭐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오히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등장인물이 되는 게 나아요. 내가 마르다가 되어보고 마리아도 되어보고 그 옆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이 되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느끼고 같이 막 놀라보고 같이 감격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뭐 누가 여러분을 무슨 성령님 좀 위치로 잡았습니까? 그 위치여서 막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막 혼내고 막 마리아 이거 마르다 아직 안 되겠어 이렇게 막 마리아는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예,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마르다는 지금 하나님 역사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대사도 끌어내고 중요한 오빠가 살아나오는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 흘리셨다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나사로가 온몸에 수건을 징징 감은 채 이제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전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온몸을 수건으로 질질 감았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궁금하잖아요. 뭔가 손이라도 짚어야 되고 무릎이라도 굽혀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 나사로야 나오라 탁 하니까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묶여 있었으니까 수건을 칭칭칭 감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야 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미지 속에 좀 들어가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왜 얘기하셨어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까 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름 부르신 거잖아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나사로야 나오라, 곡지버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신 거. 나 무릎 못 굽히는데 탁 그냥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사인 중에 마지막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에고 에이미의 선언이 있고 일곱 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일곱 가지 표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이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고 무리를 걸으신 표적이 있었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이 있습니다. 다 못 쓰셨죠? 난노방에 가면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과 그 영광을 미리 예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가장 절정이 되겠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는 그런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묵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꼭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명령에 불복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다가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일어나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직접 못 봤을지 모르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피가 필요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에덴을 불타는 그 화염검으로 막으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은 슬프고 아프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유한함을 경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까지 한다면 뭘 할까요? 생각하는 게 죄고 만드는 게 죄고 쌓는 게 죄고 전수하는 게 죄고 이렇게 기술이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데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과거에는 그래도 과거라고 해봐야 뭐 농경시대는 아니고 제가 경험한 시대라 봐야 산업사회 후반부부터 정부와 사회를 저도 살아왔는데 그래도 조금 따라는 갈 수 있었는데 뭐 요즘은 정신만 좀 차리면 요즘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면서 무슨 말을 하면 뭐 다 막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좀 더 잘 환영하시는 분은 뭐 알렉사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면 다 말해주고 노래 다 틀어주고 요즘은 조금 더 발달될 때는 걔가 막 움직이고 와가 뭐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이제 막 난리예요. 이제 온도도 밖에서 다 조절하고 집에 차에다가 내비게이션하고 연결 시켜가지고 차가 집에 뭐 1, 2분 거리 안에 오면은 보일러가 돌기 시작하고 하는 분 계세요? 다 된대요. 다 된대요. 그냥 상상하는 거 웬만한 거 다 된대요. 뭐 그냥 기술도 그렇게 축적됐기 때문에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죄도 그런 거예요. 죄를 축적시켜 놓으면 그 죄까지는 그냥 올라가고 그 죄를 딛고 그 위에 죄를 쌓는 거죠. 논문 쓰는 거 비슷해. 지난 논문 다 공부해가지고 그 논문 위에 새로운 학위 논문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식이 축적되는데 기술도 그렇게 축적되는데 죄도 그렇게 계속 쌓아져 가는 거죠. 영원히 살기까지 하면 어쩌겠어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최근에 제가 엊그제 그냥 최근에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들 잠깐 들으니까, 와, 저도 진짜 촌놈이다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하고 10년 사이 이렇게 발달했나 제가? 할 정도로 그냥 폭풍같이 그렇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그런 의미에서 봐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 있어요. 때 되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하나님 만나는 영광의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플러싱에 장례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86세를 살아내신 믿음의 노장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은 절제되었고 천국의 소망으로 아주 촉촉하게 젖어있는 그런 정말 좋은 장례예배였습니다. 초등학생 이렇게 손자 3명이 조가를 불렀습니다. 그게 어젯밤에 오는 내내 기억이 나고 새벽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동요예요. 동요를 불렀어요. 그게 아마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병문안 가서 불러주는 그런 동요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호 불어줄게요, 전사도 함께 하지요, 기쁨을 여기 놓고 갈게요, 이제 웃을 일만 남았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손자가 만약에 병문안 와서 그런 노래 부르고 가면 참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소천의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또 다른 의미로 나오는 거죠. 내가 호 불어줄게요, 전사도 함께 하지요, 기쁨을 여기 놓고 갈게요. 뭐라고요? 이제 웃을 일만 남았죠.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이제 기쁨에 웃을 일만, 희락과 영광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들이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소생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사건인 것이고, 나사로의 이 소생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눈물 흘리신 것은 이 죄의 무게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마치 겟세마네의 눈물을 미리 당겨서 우시는 것 같은 비통함으로 우셨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대속을 끝내시고 죄값을 치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모두를 살리실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치환하고 승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모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여주신 것을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너희들이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그죠? 분명히 그분인 줄 알겠는데 그분과 완전히 다른 그런 부활체의 모습,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하신 그런 모습,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었던 천상의 그런 회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마음의 부활이 아니고요, 생각의 부활이 아니고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믿을까봐, 못 믿을까봐 예수님이 부활체로 지금 천국에 계신 겁니다. 천국에 있는 먼저간 성도들은 영혼이 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체 몸을 가지고 가 계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분들은 그대로 그 몸이 부활체가 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몸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아껴야 합니다. 이 땅을 정복한다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이 부활할 것이다,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정직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부활을 무시하죠. 부활을 거부합니다. 부활을 왜곡합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영원히 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노화의 그 원인 세포를 찾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를 찾아서 내가 부셔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찾고 있죠. 미친 듯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나의 기억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칩을 어디에 갈아 끼우면 새로운 몸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도 하고 AI에 그 칩을 끼워서 내가 사이보그로 영원히 살기도 하겠다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나와 있다는 그런 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도 왜곡하고 부활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크리스천들, 우리의 이 땅의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을 소망한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긴 한데, 교회는 나오는데 부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인정 많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더 이상하다고요. 성도인데, 교회 다닌다는데 부활을 안 믿는데 무슨 매력으로, 무슨 확신 가운데로 끌려오겠습니까? 결국엔 이난해나 죽음 앞에서만 똑같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만 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쫙 보셨잖아요. 부활장.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제일 불쌍한 자고 우리 다 엄청 불쌍한 사람이거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해 둬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탄은 중요한 거 나중에 풀으라고 쉬운 것만, 애매한 거, 막 재밌는 거 이런 것만 막 깔아주죠. 그럼 아싸 풀고 맞췄다고 좋다 좋다 그러는데 이 부활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 낙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 그거 한 개 틀리면 다 틀리는 문제인데 그걸 끝까지 밀어놨다가 나중에 모르겠는데 그러고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 문제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오늘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만약 아니면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었죠. 인류의 모든 죄를 한 어깨에 짊어진 그런 애통함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살아내시고 삼토와 일터를 살아내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는 일인 것을 깨닫고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을 살아내며 부활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